VOA World News.
VOA 뉴스입니다. 인도 카시미르주에서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경찰관 8명이 숨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어제 무장 괴한들은 카시미르 남부의 풀와마의 경찰 기지로 난입해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장 괴한도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에 근거지를 둔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자이시-에 무함마드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무장 괴한의 공격은 지난해 9월 이후 인도군과 경찰 등을 상대로 한 것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난해 9월 비슷한 공격이 발생해 18명의 인도군이 사망했었습니다. 올해 인도군은 134명의 무장 괴한과 반군 등을 사살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지난 두 달 사이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인도군이 사살한 반군은 모두 150명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방송국을 연이어 폐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라디오 챔버의 엔자 코보네 회장은 25일 밤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 국가통신위원회가 방송국에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았고 방송 출범도 송출도 멈출 것을 요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가통신위원회가 자국 케이블 회사들의 콜롬비아의 텔레비전 방송인 카라콜의 송출을 중단할 것을 명령한 지 이틀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유혈 시위와 극심한 경제난으로 심각한 정정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달 말 재헌의회를 선거를 강행하고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재헌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점증하는 독재 통치에 대응해 새 금융 제재를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제재는 베네수엘라 부채의 거래를 금지하고 정부와 국영 석유 회사가 미국인이나 미 은행들의 새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북한의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이 돌연 취소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오늘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북한의 항공 축전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소식통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연료를 절약하려 했을 수 있다고 방송에 전했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2321호 등을 통해 북한으로 항공유 수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원산 공항에서 제1회 항공 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공 축전에는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과 인민군 공군의 전투기 등이 참가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군용 헬리콥터와 F-16 전투기 모형, 뉴질랜드 회사가 만든 경비행기가 등장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최근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고립된 생활이 가장 힘든 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어제 캐나다 CP24와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명상, 기도를 피난처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억류 기간 중 외부인들이나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임 목사는 홀로 약 3,000끼를 먹으며 신앙으로 이 기간을 버텨냈다고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주로 땅을 파는 일에 동원됐으며 겨울철 땅이 얼어 있을 때도 삽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1월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했던 임 목사는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오던 중 지난 9일 풀려났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석방되기 15분 전에야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 대한 소식도 캐나다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다고 임 목사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 그치며 모레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최고온도는 15에서 26도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드디어 뉴스 포커스와 경제가 보인다. 역사 속 오늘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됐죠.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한 러시아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최근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 22일이었죠. 서남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언급인데 이때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Kim Jong-un, I respect the fact that I believe he is starting to respect us.
네. 자,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면서 그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스펙트가 두 번 들어갔네요. 자, 2주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한 것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북한에 대해서 강경했던 발언, 방금 말씀하신 화염과 분노 이런 발언들이 잇따르면서 사실 8월 위기론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서도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 발언을 하면서 어쩌면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과의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말씀대로 정말 8월 위기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레토릭 수사가 한껏 고조되면서 상당히 긴장이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은 상황은 상당히 누그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미국의 언론에서 이 북한 관련 보도들이 상당히 잦아든 거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미국 당국자들 입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선제 공격, 예방 공격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고
예.
또 군사 행동에 대한 언급들 그러면서 아울러서 북한과 관련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라면서 군사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암시를 했던 이런 때와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예.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강한 그 어조가 좀 누그러지기 시작했던 게 김정은 위원장이 관포위 사격을 보류하겠다라고 이제 결정한 이후에 그때도 이제 현명하고 논리적인 평가를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22일 발언은 그것보다 좀 더 완화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역시 북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발언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t is worth noting that We have had no missile launches or provocative acts on the part of North Korea since the
네. 최근 북한 정권이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 과거에 보지 못했던 일이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이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짚어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언급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은 날 이제 렉스 틸러슨 장관이 또 비슷한 언급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동안 한 2주 전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가 나온 화염과 분노뿐만 아니라 장전됐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마치 그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 쉽게 말씀드리면 선제 타격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연유했는데요.
예.
2주 뒤에 갑자기 지금 얘가 들으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태도를 존중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예.
또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책임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 정권이 자제력을 보여줘서 기쁘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작은 거긴 합니다만 틸러슨 장관은 이번 발언이 기자가 어떤 걸 북한에 대해서 물어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이날 국무부에서 할 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은 틸러슨 장관이 이것은 내가 꼭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요.
예.
무심결에 나온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네.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대통령, 국무장관의 발언이 한날 거의 같은 톤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대북 발언과는 180도 다른 것이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주목되는 얘기고요.
네.
잠깐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한 180도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20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에 지난 두세 시간 중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례적인 움직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나중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북한이 그 4월 15일 김일성 주석 태양절을 계기로 핵실험을 하려 했는데 이를 알게 된 중국이 핵실험을 하면 국경을 봉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중단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이 사실을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 통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 이런 그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이번 발언도 과거사를 좀 감안할 때 북한이 어떤 미사일 발사 자제 같은 도발을 하지 않겠다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중국 또는 북한에게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최원기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의 발언 뭐 분위기 톤이 달라진 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더 이상 뭐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추정 그리고 추론에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요. 일주일 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트럼프 대통령 주재하에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주요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핵심적인 것은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전략에 대해서는 주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죠.
네.
이 자리에서 북한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 이렇게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이 같은 날 이렇게 북한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주말의 논의에 어떤 뭔가 결론 내지는 거기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추론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예.
물론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뭔가 모종의 물밑 교섭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판단은 분명히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마지막으로 도발을 한 것이 지난 7월 20일 8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북한이 2차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때로부터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의 그 발언이 나온 것이 꼭 27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북한이 사실 한 달에도 서너 차례씩 계속해서 길고 짧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왔거든요.
네.
27일은 트럼프 집권 이후에는 가장 긴 북한의 도발 휴지기에 해당됩니다.
예.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으로는 가장 길게 이어져 왔던 것이고요.
네.
물론 언제 또 다시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점은 하나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의 뭐 국무부 대변이나 당국자들이 논평을 할 때 계속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북한이 선의를 보여야 한다라면서 뭐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 이런 부분들 도발들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항상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28일 거의 한 달 동안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북한이 일종의 그래 좋다 대화를 하길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석들이 나올까요?
뭐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북 간에 거의 뭐 말폭탄이라 할 정도로의 서로들 위협적인 발언들을 2주 전까지만 해도 주고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형과 분노 장전됐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그 대북 선제 타격까지 암시하는 듯한 아주 굉장히 수위가 높은 발언을 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미국령인 괌을 포위 사격할 수도 있다. 이런 아주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했는데요.
예.
아마 이것이 된 다음에 서로들 아마 이것이 그 다음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협상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에 나온 것을 보면 아마 행동으로 옮기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을 전쟁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어떤 게 인식이 평양과 워싱턴 다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네. 있고요. 북한이 좀 자제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고 말씀하셨는데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언사를 하지 마라. 동북아의 평화를 깨는 언사를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발언을 보면은 상당히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기미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괌 포위 사격만 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것을 일단 하지 않고 두고 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예.
또 북한에서 나오는 각종 매체도 전보다는 비교해서는 좀 약화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예. 물론 이 미국 정부에서 유화적인 발언만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독자 제재를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런 최근의 분위기들과 관련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종의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측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역시
예.
전문가들도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앞으로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연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그다음에 영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화로 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북한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또 이러한 사안들이 이어진다면 그렇다면은 그것이 말하자면 좋은 출발점을 마련하는 게 되지는 않겠느냐.
예.
이런 전망들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일단 이달 말에는 미국과 한국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이 끝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년과는 달리 사실 북한이 이 훈련 기간 중임에도 강한 비난성 성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는 그런 양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그 훈련 기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일정 정도 소강 상태 북한이 이런 실험들 중단하고 또 비난의 수위도 좀 자제하고
네.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얘기하는 신의 문제 그리고 또 좋은 출발점에
예.
가까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북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북한이 28일 넘게 거의 한 달째 도발 행위 자체는 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에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를 시찰을 했습니다. 그걸 또 이제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이 연구소가 지금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담당하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일주일 정도 자취를 감췄다가요. 23일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원 산하 화학재료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서 일단 꽝꽝 생산해라. 그러니까 아마 미사일을 많이 생산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언제나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련해서 그 전문가들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첫째로는 실전 배치를 아마 시사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7월에 북한이 그 ICBM 발사를 두 번이나 해서 거의 다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문 단계는 끝났고 이것을 실전 배치하는 단계로 들어가라 이런 것을 지시하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좀 다른 측면입니다만
예.
23일 이틀 전 그러니까 21일 날 벌써 을지 훈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미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은 참수작전이라고 해서요. 북한의 수뇌부를 겨냥하는 제거하는 이런 훈련을 해왔는데
예.
이것에 상당히 북한 수뇌부가 두려워하고 우려해서 그 종족을 감춘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피하는 이것에 대해서 내가 굴하지 않고 계속 이것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의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과 관련돼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한 당시에
북한 매체가 보여줬던 이 사진, 거기에서 그동안 이제 공개되지 않는 뭐 화성 12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 북한이 우리가 지금은 도발은 하지 않지만 그 다음 것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물론이죠. 북한이 지금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또 도발적인 언사들을 좀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안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일종의 휴지기가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최근에 도발 중단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최대의 압박과 개입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역시 제재와 압박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최대한도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런 압박을 통해서 외교적 해결, 평화적인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니까
예.
어느 것 하나도 양쪽 다 중단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위를 좀 조절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예.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네.
상황은 우리가 과거에 늘 북한과 관련해서 봐왔던 것은 바로 작은 한쪽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사태는 완전히 반전되는 이런 상황들이 늘 일어났던 것을 봐왔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조금 완화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북한의 대치 국면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잠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한미 연합 훈련 중에 하나로 4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태평양 사령관 등 미군 고위 수뇌부 3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 하이텐 미 전략사령관이 22일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ace capabilities, cyber capabilities, deterrent capabilitie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일단은 지금 미군 전략사령관을 포함해서 미군의 수뇌부 3명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을 찾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뭐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인 일인데요. 미한 뭐 군사 연합 훈련이 이제 을지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요. 미국의 주요 핵심 지휘관 3명이 한국을 찾아서 현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 또 해리 에리스 태평양사령관,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총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오산기지에서 22일 날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요.
예.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한국에 대한 모든 전략 자산,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다 동원해서 한국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중시할 것은 이것이 나온 배경입니다. 7월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그 두 번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에
예.
동북아에서는 상당히 그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미국의 그 핵심 사령관 3명이 한꺼번에 한국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하고 걱정하지 마라. 한국과 미국의 방위태세는 튼튼하다. 이렇게
예.
대한 방위 공약을 했고요.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요번에도 사령관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무슨 위협을 가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고요.
예.
오히려 북한 문제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시작되면 미군은 병력뿐만이 아니라 무슨 핵잠수함 또 핵항공모함
예.
또 괌에 있는 무슨 전략 비완 또 B-52 전략 폭격기 등을 한반도에 출동시켜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언론에 이런 보도가 없습니다.
네.
아 이것도 굳이 좀 해석을 가한다면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위협을 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위협을 자제한다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어떤 성의를 보일 수가 있다. 이것을 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가능합니다.
예. 훈련 전에는 지금 최원기 기자 짚어주신 데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간 이야기는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만 보면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병력이 조금 줄기는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과거와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최은기 기자가 지적한 대로 미군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지 않은 점입니다. 예.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참가 미군 병력의 규모가 줄어든 점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한국군이 5만 명이 참가하고 있고요. 미군은 17,500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의 경우에는 2만 5천 명이 참가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7,500명이 줄어든 것이죠.
네.
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실제로 전쟁을 벌이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소에서 말하자면 시뮬레이션, 모의 훈련을 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병력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훈련의 내용이 축소된 게 있느냐
예.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7,500명이 줄어든 것은 2만 5천 명에서
네.
거의 3분의 1 병력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미군의 전략 자산이 동원되지 않은 것과 함께
네.
미군이나 또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북한에게는 모종의 좀 메시지가 됐으면 하는 공식 발표는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과거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직후에 벌어졌던 훈련이라든가 이때는 그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고 이런 사례가 있죠?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9월 9일 날 핵실험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것이 바로 작년에 을지훈련이 직후 끝난 다음이었습니다.
예.
그러자 미국에서는 괌에서 B-1B 이른바 별명이 죽음의 백조라는 최첨단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격해서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곤 했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B-1B라든가 B-52 폭격기라든가
예.
이런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출동하거나 배치됐다는 이런 그 보도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뭐 훈련 전후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핵실험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런 징후들은 포착되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지적을 하고 이런 것과 다 맥이 다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분명히 예전과는 좀 다른 그런 양태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신의를 보이는 것으로
네.
받아들이고 또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으로 판단을 해서 뭔가 물밑 접촉이든 공개적인 대화의 시작으로 나아갈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당연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한과 또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한 뭐 그동안의 훈련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북한 핵공격 훈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을지 훈련은 사실 1976년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것만 따져도 그 40년 이상 된 미국과 한국 간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합동 군사 훈련인데요. 북한은 이런 훈련이 시작될 때마다 미국이 핵 전쟁 북측 연습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에서 살다가 나온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훈련이 한국과 미국이 그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 병사들이 가장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 병사들도 이에 따라서 대응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군화를 신고 그 일제히 갱도에 들어가서 완전군장을 하고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군인들로서는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또 다른 탈북자들은 또 이런 훈련이 지난 수십 년간 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키는 지휘관이나 병사들도 올해도 또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좀 만성적이고 그 힘들어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또 이와 함께 의례적인 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위협 보복 공격 이런 언급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앞서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실제로 또 추가 어떤 도발이나 움직임을 보인다면 지금 조금 형성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 어떤 대화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좀
분위기가 또 달라지겠죠?
물론입니다. 다시 또 180도 달라지겠죠.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예측을 불허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예.
이 북한이 어떻게 돌변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달 남짓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또 도발적인 발언들의 수위를 낮췄다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예.
언제든 북한은 필요에 따라서 그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도발의 수위를 다시 재개할 그런 가능성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미북 관계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예.
물론 북한이 다시 시험 발사를 하는 등의 도발적인 행동을 한다면 다시 분위기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미한 일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추가 제재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미 재무부가 그 22일 이날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날인데요.
예.
이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 러시아와 중국의 개인과 기업 등을 대거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 자산 통제국이 개인 6명 그리고 기관 10곳을 제재한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예.
제재 대상자들은 주로 제3국에서 활동하던 그 개인과 기관들이 많은데요. 북한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나미비아 그리고 싱가포르 기업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예.
이들은 북한과 석유 거래 또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하거나 또 대북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개인별로는 국적별로는 러시아가 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중국과 북한 국적자가 각각 1명이었고요. 반면에 기관, 그러니까 기업 얘기죠. 중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 5곳. 아프리카, 나미비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2곳, 그리고
네.
러시아가 한 곳이었는데요. 이날 그 재무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발전을 지원하는 자들을 목표로 삼고 이들을 미국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격리시켜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이번 제재의 목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개인 6명과 기관 10곳. 자, 이 가운데 언론에서 단둥의 지청금속회사 또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치우펑이라는 사람을 주목을 하고 있던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사실 북한이 수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물품이 그동안 석탄이었습니다.
예.
이 석탄은 거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됐었고요. 그런데 이 지청금속이라는 회사는 이름은 금속이지만 사실 북한산 석탄을 거래하는 중국 내 대표적인 기업체였다라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한 해에만 이 회사가 북한산 석탄 거래로 벌어들인 수입이 2억 5천만 달러에 달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은 거의 대부분 이 회사가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 될 정도로 그렇게 큰 말하자면 거래선이었고요.
예.
지난해에는 미국에 의해서 제재 대상에 이미 오른 그런 회사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큰 수입원이고 바로 이 지청 금속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로서 이번 제재 대상 기관들 중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러시아 기업들도 포함됐는데 러시아는 이 북한의 석유 구매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그 연간 50만 톤 정도의 원유를 중국에서부터 그 송유관을 통해서 공급받고요. 이 밖에도 워낙 그 석유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러시아 또는 러시아 그 중개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디젤유라든가 휘발유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제유를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 같은 북한의 그 석유 공급과 관련된 그 러시아인 3명과 또 두 개의 싱가포르 소재 회사를 그 이번 제재 명단에 그 미국이 올렸습니다.
예.
아, 미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 그 사람인데요. 미카일 피크슬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싱가포르에 있는 트랜스 애틀랜틱을 통해 북한의 대성 신용개발과 석유 구입 계약을 맺었고요. 또 이 회사는 싱가포르의 벨머르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와 함께 석유를 구입해서 이를 북한으로 운반했다. 이래서 제재 명단에 오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와 관련돼서 제재를 받은 기업도 있는데 이건 북한의 노동자 송출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 기업이죠.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축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예.
또 칭다오 건설, 이거는 남미비아 소재로 돼 있었는데요. 이 두 기업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축은 남미비아 쪽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은 칭다오 건설에 말하자면 넘겨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외 노동자, 특히 좀 아프리카 쪽에 진출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사업에 관여했던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업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네, 크게 그 두 가지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미국 재무부가 정한 제재 명단에 오르면 그 개인과 기업은 만일 미국의 그 자산, 가령 미국에 무슨 기업이 있다든가 또 뭐 돈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자산이 동결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있지만 이것을 그 전혀 움직일 수 없고요.
예.
또 하나 만일 그 이 사람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과 개인과 거래가 할 경우에요. 이 사람들은 거래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 사람들이 미국 내 자산이 없거나 또 하나는 미국과의 어떤 그 거래 사항이 없으면
예.
뭐 이 조치 자체만으로는 별 뭐 타격과 손해가 없는데요. 다만 기업 사정에 밝은 사람들 얘기는 이렇게 제재 명단에 오르면 제일 힘든 것은 동결과 무슨 이런 그 자산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 미국의 금융 거래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북한하고만 거래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 이렇게 기업 무역을 하는 회사들은 대개 전 세계 여러 나라들과 기업들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거래를 하려면 반드시 금융 거래를 해야 되고
네.
금융 거래를 하려면 미국이 갖고 있는 그 금융 거래망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이것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준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연방검찰이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몇몇 기업에 대해서 자산 몰수를 추진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예, 미국 내 제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을 몰수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10개 기관 그리고 6명의 개인 제재 추가 대상자들 중에 이 해당되는 경우는 기업에 두 곳이 있는데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벨퍼 매니지먼트라는 회사하고 또 앞서서 얘기가 있었던 찌천금속 두
예.
회사가 그 자산 몰수 대상이 돼 있는데요. 아마도 미국 연방검찰이 자산 몰수 대상으로 지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을 보면 미국 내에 크지는 않지만 자산이 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고요.
예.
연방검찰은 벨퍼르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699만 달러 그리고 쯔청금속 같은 경우에는 408만 달러를 압류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예.
이것은 북한과 관련된 자금 몰수 규모로는 역대 가장 큰 액수다. 이렇게 미국 연방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미국의 이번 독자 제재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어떤 핵과 미사일의 개발에 반대해서 제재를 취한다. 그럼 이것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나라들이 지켜야 된다. 그런데 제재는 사실을 보면은 그 유엔 안보리가 한 제재 말고도 각국이 유엔 안보리 근거에서 자체적으로 취하는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독자 제재인데요. 미 재무부가 이번에 북한 또 북한과 관련된 기업 제3국에 대한 것은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취한 제재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평소 이런 그 독자 제재에 반대해왔는데요. 이번에도 미 재무부가 기업 10곳, 개인 6곳에 대해서 제재를 취하자 상당히 강력 반발했습니다.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날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조치가 그 북한 핵 문제를 진정시키기 위한 미중 협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예.
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를 강하게 비난한다며 북한과 관련된 3자를 제재하려면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 같은 기존 체제를 이용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예. 중국과 미국은 독자 제재가 아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유엔 결의안을 통한 제재 이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자, 미국 국무부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방법을 동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외교적이라는 게 북한과 외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여러 나라와 함께 제재 공조를 이룬다라든가 이런 조치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이죠.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정상회담에 참석하거나 또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늘 자신이 얘기한다 강조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인 관계를 북한과의 격화시키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주고 그래서 북한을 고립으로서 외교적으로 압박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북한을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의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것이 그 외교적인 수단이고요.
예.
또 물론 외교적으로 북한과 간여를 한다는 것이죠. 군사적으로가 네. 아니라 다 해당되는 말이고요.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북한의 최근의 군사적 도발 행태에 대해서 중단된 것을 평가하는 일면도 있지만
예.
이렇게 같은 바로 그 주간에 강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
북한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압박하겠다. 제재를 하고 이것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취하고 있는 그 외교정책의 핵심 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재무부의 북한 관련 중국과 러시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 내용 살펴봤고요. 또 울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분위기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는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경제가 보인다. 전영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고 나오는 탈북자 김영수 씨. 표정이 아주 어두운데요.
아, 여보. 아, 이게 오늘 아침에 이 오른쪽 귀가 참 이상하게 더 아프네. 세수하는데 이 오른손을 둘 수가 없어.
아, 그래서 사과실에 들어가 세수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렸군요. 전번부터 조금씩 아프다던 거잖아요.
글쎄, 좀 낫겠거니 했는데 아, 좀 더 아프구만. 힘든 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병원에 가봐요. 자꾸 아프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 신경통이겠지.
그러게. 아, 신경통일 거라고 생각하고 자연히 나을 거라고 했는데 아, 벌써 일주일 넘어가면서 더 아프잖아 지금. 안 되겠어. 오늘은 저녁에 퇴근하면서 좀 빨리 좀 퇴근하면서 말이야 병원에 들려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되겠어.
아, 간단해도 아니고 왜 저런 병원들이 많은데 제때 진단을 받기 싫어하는지. 아, 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손 빌어 가지고 갈까 봐요.
이렇게? 아이고 아파요.
멈췄지 않나?
아니 너무 아파 신경이. 힘줄이 다친 거 아니야 이게?
빨리 병원 가야 되겠다.
목에서부터 어깨, 팔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아픈 탈북자 김영수 씨. 그날 오후 퇴근길 병원을 찾았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아니 불안상 똑바로 누우세요. 천장 보고
누우세요. 아 이게 뭐라고요?
네. 있고요. 이제
사진을요. 아, 먹을 거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안경 벗으셔야 되고요.
네.
등을 대고
이쪽으로.
네.
엑스레이 검사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받고 난 탈북자 김영수 씨. 검사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병원은 정말 참 모든 설비들이 예, 좋다 보니까 검사하는 설비가 예, 정말 구체적으로 예, 저에 대한 검진이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MRI라고 하는 것은 예, 북한에서는 정말 봉화진료소나 남산진료소를 비롯한 김정은이나 주황당 특수 간부들만이 볼 수 있는 그런 특수 평양에 있는 병원에만 있는 설비인데 정말 영상을 단층 촬영해 가지고 정말 구체적으로 그림처럼 몸 안을 이제 관찰하기 때문에 뼛속까지 다 관찰하기 때문에 정말 훌륭한 설비인데요. 그 외에도 또 초음파라고 해도 북한에서는 또 대단히 인기죠. 이 MRI라고 하는 것은 초음파보다도 더 검사가 높은 것이고요. 저는 오늘 초음파도 받고 엑스레이도 받지만은 더 또 이제 훌륭한 검사 기계인 MRI도 찍었습니다. 엑스레이라든가 그리고 초음파 같은 것들 이런 다른 여러 검사들은 일반 우리 건강보험에서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닌데 이쪽이 이제 MRI는 국민보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미 들고 있는 실비보험으로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검사하는 게 보통 거의 한 $500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비쌉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검사를 받아도 보험에서 8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걱정 없이 모든 검사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의사로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탈북자 김영수 씨. 의사와의 긴 면담 끝에 탈북자 김영수 씨 보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하기로 했다는데요.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지금 입원 날짜를 봤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입원실은 제가 있는 방은 큰 8층 건물의 병원인데 5층에 5층 3호가 저희 입원실이고 입원실에는 환자가 6명입니다. 지금 특수병동은 2명씩 드는 게 있는데 한 명이나 2명씩 들 때도 돈을 뭐 그만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때문에 보험에서는 6명 정도까지는 다 괜찮게 100% 이제 입원비가 지원이 되는데 만약 2명이나 1명 들어가는 특수병동에 들어가게 되면 기준적인 4인 혹은 6인이 들어가는 일반 병동보다 추가되는 값은 자기 본인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수 호실이 아니라 6명이 함께 들고 있는 6인 병동에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이 병원 설비는 너무도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각종 이렇게 충분한 설비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제가 또 한 이틀 밤은 자고 세 번째 날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 듣고 또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북자 김영수 씨의 입원과 퇴원,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경제가 보인다였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80년 8월 27일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7차 동일국제 국민회의는 제11대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전두환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한국의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한 해 전 전두환을 포함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고 이에 최규하 대통령은 열흘 전인 1980년 8월 16일 5.18 민주화운동 등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해 대통령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보궐선거가 실시됐고 전두환은 선거에 단독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전두환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재적 대의원 2,540명 가운데 2,524명의 찬성표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6개월 동안의 잔여 임기를 마친 뒤 이듬해 1981년 2월 새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이후 한국국회는 1988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1980년 5.18 광주민주화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이때부터 2년 동안 전두환은 강원도에 있는 백담사에서 은둔 생활을 시작합니다. 1999년 8월 27일 오늘
But Michael Johnson is going away. Away from this field he goes. And he's done it. He's got that world record.
미국의 육상 선수인 마이클 존슨이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400m를 43초 18에 달려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 기록은 11년 만에 갱신된 남자 육상 400m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육상 종목 중 쉽게 깨지지 않는 것 중 하나인 이 남자 400m 세계 기록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미국의 리 에번스 선수가 43초 86으로 뛰어 첫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그 20년이 지난 1988년 미국의 버치 레이놀즈 선수가 400m를 43초 29로 뛰어 종전의 기록을 0.57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 1999년 오늘 미국의 마이클 존슨이 종전의 세계 기록을 0.11초 단축한 43초 18을 기록하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하비로 두 명이 사망했습니다. 하비 피해 지역인 텍사스주 락포트의 CJ 왁스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한 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스턴 비상센터는 같은 날 밤 또 다른 여성 시신 한 명을 수습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 소유의 차량 인근에서 발견된 이 여성은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차량에서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텍사스주를 연방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비는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비는 텍사스 쪽으로 북상하면서 한때 4등급으로 격상됐지만 현재는 위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전히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기록적인 홍수가 여전히 큰 우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열릴 예정이던 북한의 원산 국제 친선 항공 축전이 돌연 취소됐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NHK 방송은 오늘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다음 달 23일부터 이틀간 예정됐던 북한의 항공 축전이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취소 결정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이후 연료를 절약하려 했을 수 있다고 방송에 전했습니다. 현재 안보리는 결의 등을 통해 북한으로 항공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9월 원산공항에서 제1회 항공축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항공축전에는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과 인민군 공군의 전투기 등이 참가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군용 헬리콥터와 F-16 전투기 모형, 뉴질랜드 회사가 만든 경비행기가 등장해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최근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이면수 목사가 고립된 생활이 가장 힘든 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어제 캐나다 CP24와 글로벌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성경과 명상, 기도를 피난처로 삼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억류 기간 중 외부인들이나 다른 수감자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임 목사는 홀로 약 3,000끼를 먹으며 신앙으로 이 기간을 버텨냈다고 전했습니다. 임 목사는 주로 땅을 파는 일에 동원됐으며 겨울철 땅이 얼었을 때도 삽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분리하는 작업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5년 1월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북한 나선시를 방문했던 임 목사는 평양에 들어갔다가 북한 당국에 체포됐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국가전복 음모 혐의로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해오던 중 지난 9일 풀려났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이 석방되기 15분 전에야 캐나다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에 빠진 뒤 이후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 대한 소식도 캐나다에 돌아와서야 알게 됐다고 임 목사는 전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하토로 큰 피해를 입었던 중국 남부지역에 또 다른 태풍이 상륙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오늘 태풍 파카는 중국 남부 광둥성의 타이산에 상륙해 폭우와 강풍 피해를 입혔습니다. 타이산은 지난주 태풍 하토가 상륙했던 주하이와 인접한 곳으로 주하이 기상당국은 이날 폭우주의보를 내리고 기업과 관공서 문을 닫고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파카는 초속 33m의 강풍을 동반했으며 타이산에 이어 하이난과 푸젠, 광시장 족 자치구에 오늘과 내일 많은 폭우를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최근 벨기에에서 군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테러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이 자신들의 소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ISIL은 오늘 자신들의 선전기구인 아마크를 통해 지난 25일 테러 공격은 ISIL을 상대로 한 전쟁에 참여 중인 나라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선 소말리아 출신의 30세 벨기에 남성이 군인 3명에게 칼을 휘두르다 군인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가짜 총기를 휴대하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의 사본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또 범행을 감행하면서 신은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방송국을 연이어 폐쇄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라디오 챔버의 엔자 코보네 회장은 25일 밤 성명을 내고 베네수엘라 국가통신위원회가 방송국의 허가를 갱신해주지 않았고 방송 송출도 멈출 것을 요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밤에 그치며 모레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최고온도는 15에서 26도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